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얘기는 성전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생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함께 21장 5절과 6절에는 성전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감탄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21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두 가지인데 각각의 의미들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헤롯 대왕이 당시 이제 유대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지은 아주 훌륭한 성전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제가 5절과 6절에 요 기록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5절에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 있고 견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란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예언자들이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상징 행위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된 제사와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들을 말한다고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유대 지배층의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본문을 두고 비슷하게 조금씩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단면으로 한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문을 통과하면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까지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갈수 있는 것이 있고, 물론 마지막에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갈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각 단계별로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제가 이 유대교나 다른 종교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슬람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이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장인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중에서도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거죠. 그러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시골 사람들로 다 예배하러 많이 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수만 명의 혹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 이슬람의 라마단인가 이런 절기에 보면 뭐 100만 명씩 모인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신교가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절기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보다도 그렇게 모이는 문제, 그렇게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문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땐 그들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죠. 자, 그러면 헌금의 방식은 첫 번째 하나는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혹은 부자들은 소나 어떤 사람은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그러면 저 멀리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져와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사서 바꾸어서 드립니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통 이방인의 뜰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지금 화를 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것을 늘 해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길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은 너무 짧게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누가가 이렇게 짧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꽤 길게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민 비둘기 가는 사람과 여러 가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보시고 상자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다. 아주 강렬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또 그곳을 빌려주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를테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양을 가지고 왔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율법에 양을 할 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뭐 상처가 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양털이 조금 뽑혔다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제사장이 살피고 살피면 어느 누구도 이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품으로 그 산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허가를 해줘서 장사하게 하고 그 장사한 사람이 판 물건을 사면 그는 합격을 하시죠. 그뿐 아니라 굉장한 많은 폭리를 취하는 거죠. 양 한 마리 5만 원, 10만 원 하면 그냥 15만 원 이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 그 폭리를 취한 것들을 다시 제사장에 바치고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성전세를 바치는데 이 성전세는 그들이 쓰는 것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를 깎기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다 해서 그 돈은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성전세, 즉 성전 화폐를 갖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역시 이기도 엄청난 그 폭리가 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뭐 노점상 청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리고 이득의 편성에 있는 이 상인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강렬한 응징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이윤을 남기고 돈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매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재물과 제사까지도 그렇게 된 상태. 이게 예수님이 보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자 그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꾀하지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더라.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건 누가 해결해 주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분노에 차에 있었는데 예수란 이 젊은이가 와서 이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은 이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단순한 상거래를 꾸짖은 것이 아니고 탐욕과 물질에 물든 이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전에 대한 이 강렬한 소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예레미야 7장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온갖 도둑질을 하고 떼그리를 지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안식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이곳은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죠? 강도의 소굴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강도들의 모임이란 말이기도 하고, 강도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강도들이 소굴에 모이면 안심하고, 그리고 다음날에 더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의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했던 말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 종교가 부패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장악하면서 모든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상인들과 결탁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그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는 것. 오늘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 얘기가 과연 우리와는 관계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강렬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 루터에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록이라고 해서 성직을 수임하는 이 사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을 사제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일본인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책 제목이 좀 기도할,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런 제목인데, 이건 이제 기독교, 그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의 얘기를 쓰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영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귀족의 차남이나 삼남이 연줄이나 재력으로 이를 사들여 능력도 사명감도 없는 채 성직에 취임했습니다. 이들은 신앙 문헌 같은 책도 읽은 적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았고 심지어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중에는 영혼의 안내자를 위한 제도가 되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이들에게는 목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905년에 슈트라부르크에 한 주교가 된 이 혼슈타인이라는 사람은 28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놀랍게도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이제 성직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존 마인츠 대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미사를, 예배를 집중하는 것들을 평생 단 한 번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무려 문헌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직을 할 때 돈을 주고 성직에 올라가고 그리고 성직에 올라가서 수많은 부수입에 만족하고 푹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에 보면,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교죠. 거기에 보면 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 프랑스 혁명 기록에 보면, 특별히 저는 이제 종교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 프랑스 혁명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 파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었는데, 특별히 고위 관리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하다가 성직을 박탈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톨릭은 굉장히 많이 반항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매우 잔인한 이런 학살도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이런 교회란 제도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재산을 축적했던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우리 시대의 여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한 미국의 탈출 노예는 이런 글을 씁니다. 인간을 훔치는 자가 목사이고 여자들을 때리는 자가 전도사이며 갓난 아기를 훔치는 자가 신자이다. 주중에 피가 엉긴 쇠가죽 채찍을 뒤두르는 자가 주말이면 설교대에 서서 어린 양들과 낮은 곳에 임한 예수의 목자임을 자처한다. 매주 주말이면 내가 번 돈을 강탈하는 자가 일요일 아침이면 종교 집회 지도자가 되어 나의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안내한다. 내 누이를 창녀로 팔아치운 자가 경건하게 순결을 외친다. 성서를 읽는 것은 종교의 의무라고 역설하는 자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싶은 내게는 글을 배울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결혼의 종교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서 그 성스러운 종교적 가만을 앗아가고 그들을 무차별 파괴의 참화 속에 방치한다. 가족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옹호하던 자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매와 형제를 갈라놓아 오두막을 텅비게 하고 집안을 황폐하게 하고 만드는 가정파벽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며 가늠한 자가 가늠하지 말라고 설교한다. 남자를 팔아 교회를 짓고 여자를 팔아 성가대를 조직하며 아기를 팔아 불쌍한 이교도들에게 줄 성서를 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며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과의 집과 강도의 소굴이 함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드글라스란 사람은 노예로서 북부에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의 길은 참혹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물질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는 북부, 미국 북부 기독교의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부흥과 노예의 부흥은 사이좋게 손을 잡는다. 노예 감옥과 교회는 나란히 옆에 서 있다. 감옥에서 들리는 쨍그랑대는 족쇄 소리와 덜그럭대는 쇠사슬 소리는 교회의 경건한 찬송과 엄숙한 기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질 것이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사고파는 장사꾼들은 목사 앞에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그들은 서로를 지켜준다. 장사꾼들은 피묻은 금화로 목사를 옹립하고 목사는 그 대가로 악마의 사업을 기독교란 옷으로 가려준다. 이 드글라스의 글은 굉장히 글을 강렬하게 쓰고 잘 씁니다. 흑인이었는데 그는 말하죠. 악마는 천사의 옷을 입었고 지옥은 천국의 옷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는 그냥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그 탐욕과 물질의 욕망에 끝없이 사로잡혀 있는 이 대사제들과 이런 자들에 대한 강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죠. 오늘날 교회는 병원. 왜 내가 병원에, 의사가 병원에 많이 갈까? 교회가 많이 갈까? 왜 변호사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닐까? 하다못해 미장원을 하고 수풀을 하고 이래도 우리가 큰 교회를 다녀야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물질의 욕망과 이런 이계 관계 속에서 끝없이 밀고 당기고 있죠. 스가랴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라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이란 이방인 사람이 아니고 상인들, 즉 돈을 혹은 물질로 서로를 댕기고 그 이익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선 사라지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질의 관계와 물질의 욕망과 그것을 이득을 채우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강도의 속을 같은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고 자신을 드리며 자기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간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공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집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집에서 사탄, 즉 강도를 몰아내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로울으며 악마 벨리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강도의 소굴과 기도하는 집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집이면 강도의 소굴이지 이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어울릴 수 없는 조합, 다시 말하면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강도하는,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주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 앞에서 실제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일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을 내쫓고 분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으라는 것.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 바로 이러한 분노와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오직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로 늘 만들어가고 그것을 그렇게 가꾸어 가려는 열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라 하리라 믿습니다.